오늘 161번부터 하면 됩니다. 196번까지고요. 161번부터 177번까지는 세례와 성찬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178번부터 196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예식 가운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거를 교회 생활 안에 좀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하는 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례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평생 세례 한번 받고 성찬식 뭐 1년에 두세 번씩 하지만, 사실상 우리 400년 전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세례 안에 담겨있는 의미, 성찬 안에 담겨있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거를 적어놨어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진짜 은혜가 돼요. 10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기도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니까 한두 주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쯤 돼가지고 대요리 문답 퀴즈 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잘, 기대가 되죠. 옛날 어른들은요, 이걸 다 외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임요한 선교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저 연세대 그 무슨 국제 진료 부장이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분이 4대째 선교사 집안이거든요. 어릴 때 늘 소요리 문답을 외워. 그러니까 질문하면 외우고, 질문은 옛날에는 어른들은 대요리 문답 외우고 아이들은 소요리 문답. 옛날에는 이 요리 문답을 전부 다 외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이 좀 많이 부실해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혹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받고 성찬을 누리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깊이 묵상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게요. 161번은 성례에서 누릴 은총의 전체 주제는, 자, 질문 제가 읽어봅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재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성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성례가 뭐냐 하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베풀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성찬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옛날에는요, 이게 이를테면 훌륭한 목회자도 있고, 이를테면 변절한 목회자도 있어요. 이를테면 박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게 있었고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박해가 있을 때 목사 장로님들이 변절하는 거예요. 신앙을 팔아먹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 신사 참배할 때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에 앞장선 경우도 있어요. 신사 참배할 때 엄청 비참한 게 뭐냐면 밑속이 바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도의 청정 예식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본 신도의 세례 예식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저기 부산은 송도 앞바다, 서울은 뭐 이렇게 한강, 뭐 저기 뭐 북한은 대동강 이런 데 가가지고요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세례를.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신앙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신앙 팔아먹은 목사님들에게 받은 세례가 유효하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유효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의 효력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세례의 효력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 그거 누리는 예식이지 어떤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162번에 성례란 무엇입니까? 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성례를 통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을 알게 되고 굳게 믿게 되며 인침받으며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는 강화되고 증진되며 또한 그들은 순종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교통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이를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인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듭난 사람인데 세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사람인 거죠.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살고는 있어도 이를테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믿어서 거듭났으면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드시 고백하고 교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은밀한 데서 주지 않아요. 세례는 항상 공개적인 고백,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정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3번을 보시면 이 성례에는 내적 은혜와 외적인 표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바에 따라 사용하는 외적이며 감각적인 표와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입니다. 외적이며 감각적인 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물, 이건 거죠. 이를테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인 거죠. 이거는 외적인 감각적인 표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 혹은 그 떡, 그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외적인 표지가 있고 그 외적인 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가 있거든요. 가톨릭은 아니에요. 가톨릭은 최소한 일곱 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거 다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다. 성경의 기초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164번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시작. 오직 두 가지를 정하셨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자, 그러면 165번에 세례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주도록 정하신 것이요.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자신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며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노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당사자가 무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유형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때는 알곡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 저 사람은 쭉정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쭉정인 줄 알았는데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알곡이구나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유형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교회가 무형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항상 개념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네가 어째 될지 몰라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까 이걸 자꾸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 자라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 어떤 날은 우리 마음에 계신데 어떤 날은 아닐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발동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런 은혜.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부실하게 보이지만 또 부실한 사람이 점점 뿌리 내려가지고 자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자기를 막 살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힘껏 의지하면서 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이 표지인 거죠. 표지.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종의 표지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요.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절대로 아니고 이를테면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면 뭐 예방접종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것처럼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를테면 교사가 되거나 찬양대원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공식적인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세례는 자 166번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양편 혹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러한 점에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되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한 사람이 은혜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세례를 베풀 수 있다. 400년 전에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다만 이거는 유아 세례의 경우이고 일반적인 세례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게 좀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요.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예,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167번이에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세례 언제 받았어요? 세례 받은 지 좀 오래되셨죠? 저도 세례 받은 지 이거, 요즘 이거 이제 대요리입니다. 공부해서 보니까 뭐 엄청 오래됐어요. 저도 세례 받은 지. 그런데요, 우리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세례는 성장하는 거다. 성장. 세례는 한 번 받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례가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400년 전 믿음의 조상들이요. 엄청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과거의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 이거는 일종의 세례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등한시해왔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서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한 때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에서 자신이 했던 엄숙한 언약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과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와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약속에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은 세례는 더 나은 세례가 됩니다. 또한 죄사함과 함께 그 성례에서 우리에게 인쳐진 모든 다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더 나은 세례가 되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힘을 얻어서 죄를 억제하고 은혜를 새롭게 누릴 때 더 나은 세례가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답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례가 가물가물한 거죠. 벌써 뭐 10년, 20년, 30년 전 받은 세례. 그런데 4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성숙시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는 세례 받았는데 늘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증인이 되어줘. 그런데 그 세례의 증인이 되면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만들고 이 세례가 우리 삶에 아주 더 중요한 사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쭉 설명하는 하나하나의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겠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진짜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자기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여하튼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뭐 이런 거 다 서약했거든요. 그 서약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게 자기를 좀 다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도 한때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 나를 죄 씻음 받, 나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진짜 나는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그 거룩함 가운데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거 이런 질문하면서 자기가 받은 세례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서 우리 한 몸이 되었는데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볼 때 이 167번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예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단순히 과거지사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살아서 어떤 좀 역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 또 늘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 삶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평생에 한번 경험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세례의 의미가 계속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168번부터 나와 있는 거는 성찬입니다. 성찬. 자,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의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게 음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양식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과 나를 깊이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고백하고.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런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이걸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세례고 또 성찬인 거예요. 사실 성찬이 이렇게 중요해가지고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매주 성찬식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매주. 그래서 요즘도요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들이 이단이 아니고 오히려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이를테면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의 신앙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의 이제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칼빈도 매주 성찬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제네바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매주 성찬하려면 그 준비를 해야 돼요. 돈이 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막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성찬식을 매주 한다는 거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매주 식사를 하는데 사실 그 식사가 좀 성찬의 의미, 천국 잔치의 의미 뭐 이런 것 좀 있어서 사실 우리는 예배 순서 안에 공동 식사를 넣어놨는데 이게 함께 식사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퍼주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예수님 몸이고 국을 떠주면서 너희를 위한 피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원래 이게 떡과 포도주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을 먹지 않고 이게 떡이라는 거 우리 떡이 아니고 그냥 이게 밀가루 같은 거를 이게 펴서 구운 빵이에요. 그거를 뜯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찬이 없어요. 그냥 소스 같은 거 찍어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떡은 밥이고 이제 포도주는 국인 거죠. 따지면. 근데 조금 분위기는 이상해요. 그죠?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국을 떠주면서 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 성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169번.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령하셨나요?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성찬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을 깨뜨리사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준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떡만 줘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의 전통 가운데 형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성사는 이종성사, 이종성사, 단종성사라는 이 단종성사는 하나만 주는 거고 이종성사는 두 가지 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사는 항상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식이지만 일상적인 음식을 일상적이지 않게 사용하는 거예요. 따지면 일상적인 음식인데 일상적이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예수님이 하신 그를 흉내내면서 이 떡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거를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거를 쫙 나눠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자, 170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받아 먹게 됩니까? 자, 요거 답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혜택,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한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다는 것은 가톨릭의 화체설을 거부하는 거고 물질적으로 임재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루터 교회라고 있어요. 루터 교회는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이 일종의 뭐 실제하신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 안에 뭐 어떤 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니고 이거 그냥 특별한 그냥 떡과 포도주인데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 입에 떡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이 아주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거냐? 그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쏟아 부어주신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찬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171번을 보시면 171번 그러니까 성찬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171번에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 잘못한 이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는지와 또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새롭게 복종하려 하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을 새롭게 실천하면서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은 그냥 아무렇게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은혜 안에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교육자들은요, 그래서 성찬식 하기 전에 전부 신방을 했어요. 종교교육자들은 성찬하기 전에 다 집집마다 신방.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방을 한 거죠. 목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했어요.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원래 개혁파 전통에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힘껏 의지하느냐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요,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찬을 못 받았던 거죠. 이 성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 시절에는 이 종교개혁 1세대는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다 성찬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애들은 믿음이 없어요. 애들은.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 엄청 유명한 설교자거든요. 그게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막 여튼 청교도 사회에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요, 너무 꼬장꼬장해. 너무 꼬장꼬장.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을 베풀기 전에 전부 이제 확인을 다 이렇게 성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어설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저 젊은이들, 이거 어영부영하는 젊은이들은 성찬을 줄 수 없다 이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안에 이게 시험거리를 넘어서가지고 나중에 다툼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받으려면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확실히 준비를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근데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요, 엄청 부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 부실한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고도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자비로웠는지 몰라요. 172번 보시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속이 주어졌고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그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또 참여해야 된다. 그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내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173번을 보시면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분명한 회개를 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권징에서 줄 수 있는 큰 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찬정지 같이 무서운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이 성찬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사모. 그래가지고 성찬식이 있다 이러면 열리를 제쳐놓고 참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잘하면서 이 성찬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그런 소망을 확인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74번. 자,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 174번 답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녀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주목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74번이 이해가 되죠. 근데 아주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175번이 또 이게 아주 재미가 있어요. 175번을 보면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은 사람, 여러분 174번은 성찬을 받는 사람, 175번은 성찬을 받고 난 뒤에 성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또 있어요.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찬 후에 성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소성함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 다시는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서약한 것을 이행하며 성찬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참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은혜도 얻지 못했다면 성찬에 대한 준비와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준비와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 나타날 성찬의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준비와 태도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겸손해야 하며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이후에 있을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다고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영적인 소성함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뭐 그러면서 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면 자기가 진짜 준비를 잘했는지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뭐 그런 좀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은혜가 없었다 이러면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정말 밝게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필요. 그래서 그 성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은혜 안에 믿음을 격려하고 또 우리를 말씀 안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세례받고 성찬받을 때, 우리 10월달 되면 성찬식 할 텐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성찬 참여하는 거 필요합니다. 176번. 자,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서로 일치합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 성례로서 세례와 성찬은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덕이라는 영적인 측면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같은 언약을 인친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고 다른 누구에 의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다. 뭐 이런 게 이제 공통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은혜를 약속을 인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 주면 안 되고 성찬도 아무나 베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점.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 세례와 성찬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는 물로 단 한 번만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음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며 유아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재현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하고 자라남을 확증해 주는 것이므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됩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도 하는데 유아 성찬은 없어요.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아이가 앞에서 막 칭얼거리는 거죠. 엄마만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떡을 받아가 자기가 안 먹고 아이 입에 넣어주는 엄마가 있는데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찬에서 먹는 떡과 과자는 이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엄마가 먹는 거고 아이가 그거를 칭얼댄다고 해서 아이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아이도 받지만 성찬은 아이는 받지 않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세례는 물로 한 번 하는 거라면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세례와 성찬 같이 이게 교회 안에 의뢰하는 예식인데요. 이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는 어떤 인침의 예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자라나고 정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흥미있는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계속 베풀면서 이렇게 점점 은혜 안에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